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0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구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구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예물을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가정 가운데 또 어머니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말씀 앞에 서사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도행전 10장은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동안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조금씩 조금씩 전파가 되었지만은 공식적으로 그 문이 활짝 열려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열려져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방 선교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중요한 시점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과 그리고 사도 베드로입니다. 수많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를 선택을 하셨고 또 그 문을 열 때에 베드로를 왜 사용을 하셨을까, 다른 사도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베드로를 사용을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되는 대로 아무나 사용을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역할에 딱 맞는 사람을 뽑으셔서 그를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앞에 세 군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요 베드로가 주사역자였습니다만은 이제 이 사도행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을 받는 성경인데요,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이 끝나면서부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부터 이제 이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일해오신 성령께서는 바톤을 이제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넘겨주죠. 먼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이방인의 문을 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베드로의 위치는요 보통 위치가 아니고 절대적인 위치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일 먼저 설교를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리 못 쓰는 사람, 나면서 안준병이 된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셨던, 선포하셨던 분도 바로 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솔로몬의 행각에 서서 말씀을 전파한 분도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혀서 수모를 당한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위협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나온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죠. 감옥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나는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나온 이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베드로는요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그 죽음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운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 발 앞에서 엎드려져서 죽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서는요 함부로 말도 하지 못하고 또 쉽게 죄도 범하지 못하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받았다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죠.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감히 베드로에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친 분도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죽은 도르가, 이 죽은 도르가를, 죽었던 그 사람을 살려낸 사람도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부터 베드로가 빠져버리면 초대교회의 사역은요 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베드로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 한마디 하면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초기에 복음이 이렇게 활발하게 전파가 되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되는 기사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부분적이죠.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함께 식사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요. 내 귀퉁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메어가지고 밑으로 쭉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각종 네 발로 다니는 짐승들과 또 기는 것, 공중에 있는 새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짐승의 종류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양과 염소와 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은 속되고 부정한 짐승이었고 곤충이었고 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정상인 것 아닙니까? 적어도 베드로는요 사도고 또 수제자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잡아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물론 제가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 사도들이 했거나 아니면 뭐 성도들이 했거나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러면은 아 여기에는 분명히 주님의 어떤 뜻이 있나 있으신가 보다 생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으면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냥 거절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즉 내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일이 몇 번 있었느냐 하면요 16절 말씀에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세 번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잡아먹으라 그러고 주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제가 이해를 조금 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됐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랍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남보다 특별히 체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그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습관 이러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그 생각과 틀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습관 이해와 같은 것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이게 쉽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질적인 것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천사가 됩니까? 제가 볼 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어쩌면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 속에서 뭔가 불끈불끈 올라오는 그러한 것, 기질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았었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보았었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첫 번째 반응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 얼마나 자비하신지 세 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놈 한마디면 끝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요 배려를 해주십니다. 끝까지 배려를 해주십니다. 세 번씩이나 베드로야 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정죄도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찜통 더위인데요 부산에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살아계십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연일 뉴스에서 대구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막 사실 한 발자국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제가요 물어보았습니다. 대구에서 오래 사셨던 분에게도 어떻습니까? 올해는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우면 짜증이 또 얼마나 많이 납니까? 한 번, 두 번째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정죄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말씀이라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거절하는 세 번씩이나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아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세 번 하시고는 그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이 속되다고 먹지 않은 그 짐승들이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신 그 뜻은 이제 이방인을 속되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해를 하고 순종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 정도면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해하고 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은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 이런 정도까지는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스스로 속되다 이렇게 구별하면서 은근히 마음을 닫아버리는 대상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그 사람이라도 용서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바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베드로를 설득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빨리 순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집사가 만약에 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요 다른 유대인들과 사도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이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까지도 비난을 합니다. 설마 베드로는 괜찮겠지 했는데 베드로도 비난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여러분 그 사도들과 형제들이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막 좋아서 춤을 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 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박수를 치고 좋아해야 되는데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현상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즉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인데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일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욕을 막 세박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쇠가 빠지. 예,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요. 이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를 비난을 하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18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문을 이제서 열었습니다. 베드로가 비난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도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일을 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요, 아주 큰일을 치를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또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긴 것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즉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열쇠를 넘겨준 건 없지만은 일단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 문을 여는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제일 먼저 복음의 열쇠로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했죠.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던 사람은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문을 딱 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역사 속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들에게는 각자 자신들이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또 각자는 그들이 맡은 바 역할들에 대해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제 아울리치를 가도 막 거기에 보면 각 팀장들이 있죠.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가정에서도 맡은 역할이 있죠. 그 역할, 교회에서도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 방법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고넬료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 고넬료를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아주 악한 사람을 들어서 택하셔서 아주 극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나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이방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늘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고넬료를 선택을 하신 것 아닙니다. 이 결정적인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는 바로 그 시점, 아주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31절 말씀에도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을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고넬료를 특징 지어주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데요, 먼저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경건하다 그랬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에 대해서는요, 구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건, 경외, 기도, 구제. 이 네 단어가요,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그냥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사람을 선택을 하시지만요, 이렇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기실 때는 그냥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켜보시다가 선택을 하시는 거죠. 고넬료는 이 경건, 경외, 기도, 구제, 참 이방인이었지만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에 대해서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사람. 제가 이러한 분 누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장기려 박사,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장기려 박사에 관한 생각이 났습니다. 이 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는요, 살아있는 성자, 그리고 제가 참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는데 바보 의사, 그분의 별명이 바보 의사였습니다. 작은 예수 이렇게 불려진 분입니다. 산정연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사의 상도 이분이 받았습니다. 이분의 그 좌우명이 진실, 사랑, 성실, 이것이 좌우명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묘비에 주님만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써달라고 부탁을 했죠. 85세 연세로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그의 묘비 명에 가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주님만 섬기다가 간 사람. 그분은요, 북한에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내려왔었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교수도 지냈었고 서울대 의대 교수도 지냈었습니다. 이분은 새벽에 일어나면 늘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그리고 손을 모고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기 전에 늘 항상 기도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을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1975년에 정년 퇴임을 했을 때는 집 한 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웠던 고신대 그 보건병원 부산에 옥상에 관사 하나를 마련을 해서 남은 생애를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청십자병원, 그 박사, 장기래 박사가 운영하고 있던 청십자병원에 한 농부가 입원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자꾸 도와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장기려 박사님과 원장님을 찾아갑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그냥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자신의 월급을 다 주어서 늘 마이너스였다고 그럽니다. 가부홀에서 쓰고, 그래서 병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직원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원장님을 배제를 하고, 이제부터 무료로 치료를 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원장님은 빠지십시오 하면서 원장님을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농부가 찾아와서, 박사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장 박사님이요, 밤에 내가 문을 열어 놓을 테니까, 그때 살짝 열어 놓을 테니까 도망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도망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은 나이 많은 이 할아버지 거지 한 분이 그의 옷을 잡았습니다. 호수문이 뒤져보니까요,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월급으로 받은 수표를요 몽땅 다 주었다고 그럽니다. 자기에게 절하러 오는 며느리나 그리고 손주는요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그 거린에게 주었던 수표는요 10만원짜리였다고 그럽니다. 그냥 줘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서 경찰에 연락을 오고, 아니 이 거린이 어떻게 이 큰 돈을, 장기려 박사 사인이 기록되어 있는 그 돈, 이걸 가지고 있냐고 조사가 들어가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아마 여러분 소설 무정 또 유정을 쓴 이광수, 이 이광수 씨를 6개월간 치료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이 이광수 씨가 이 장기려 박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성자가 아니면 바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성자가 아니면 바보입니다. 곁에서 6개월간 이 장기려 박사를 지켜보면서 이 이광수 씨가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이분은 분명히 성자 아니면 바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저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경건과 경외와 구제와 기도가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이분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이 고넬료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를 왜 선택을 하셨는가? 그냥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무작정 뽑으신 것이 아니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천사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삶은요, 이 경건 생활과 경외와 기도와 구제, 이것으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장기려 박사의 삶도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찾을 때에, 아니 이것을 멀리서 찾을 것이, 이분은 95년대에 돌아가셨는데요,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좀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 이분은 정말로 경건하고 이분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분은 구제하는 사람이고 불쌍한 자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손을 붙들고 기도라도 해주든지, 아니면 내 호주머니를 잘라서 도와주든지, 좀 바보와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적어도 이제 우리 84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사랑이 풍성하고 알면서도 속아주기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해요. 너의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 가난한 자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에게 있는 그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구제하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은 상입니다. 더 큰 재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제하라,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움켜쥐지 말고 손에 있는 거 나누어 주면서, 그것이 복음도 나누어 주고 물질도 나누어 주고 사랑도 나누어 주고. 좀 바보와 같이,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의 신분, 군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하게 또 경외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군인의 기질은 그렇습니다. 그런 고넬료가 이렇게 살았다면요, 우리도 내가 처한 이 신분에서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 이 삶을 순종을 하면서 사신다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에 계신 우리 군사님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아, 이분은 내가 정말로 본받고 싶은 분이다, 이분은 사실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사랑이 풍성한 분이다, 이분은 구제하기를 즐겨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는 분이다, 늘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 삶을 보면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평가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찬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저